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건강한 교회 멤버의 요건 첫 번째로 우리 제자됨에 대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12년 됐는데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런 걸 한 번도 이렇게 딱히 짚고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건강해지고 저도 많이 성숙해졌는데 함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Are you a fan? 그런 책이에요. 그 팬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죠? 팬들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풋볼 팬들 보면요 막 무시무시할 정도로 막 가서 막 얼굴에 막 칠을 하죠. 막 페인트칠 하고 그죠? 그래서 온몸에 페인트칠 하고 축구장에 갑니다. 또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막 열렬히 막 응원해요.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놓고 또 자동차 뒤에다가 별별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그죠? 그거 보면 정말 팬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팬이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절대로 경기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대신 가서 막 풋볼을 하고 막 경기장 땀을 뻘뻘 흘리고 달리고 막 공을 차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들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그 사람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같이 밥 먹고 동고동락하고 하지 않아요. 고함지르고 응원하지만 막상 그 경기를 위해서 자기가 돈을 대거나 희생하진 않아요. 물론 거기 표를 사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다가 응원한 팀이 슬금슬금 자꾸만 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팬심이 점점 사라져요. 그 저희 막내 외삼촌이 옛날에 그 산미 철강에서 일하셨는데 그 산미 무슨 야구단 있죠?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삼촌이 저들한테 조카들한테 막 그 산미 슈퍼스타즈 모자랑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모자를 안 써요. 자꾸 지니까 그 팀이. 그래서 막 놀래요. 산미 슈퍼스타즈 무슨 슈퍼스타야? 산미 슈퍼스타즈야. 놀리면서 모자를 안 받아 애들이. 그게 팬심입니다. 잘할 때는 막 몰려갔다가 안 할 때는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는 분명히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희생이. 오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그러는데 이 무리가 이 제가 지금 노란 글씨를 크게 해놨죠. 무리가. 무리가 뭡니까? 무리. 사람이 많이 몰려있으면 무리예요. 특정한 무슨 어떤 모인의 의도라든지 그게 필요 없습니다. 무리는 제자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마치 팬 같은 거예요. 잘하면 막 신기하다 막 거기 몰려있어 막 체육관에 막 2만 명씩 몰려가. 하지만 누구 하나 선수 다쳤다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누가 수술비 드리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무리가 몰려와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몰려왔는데 사실은 왜 몰려왔을까요? 누가복음 여기가 지금 5장인데요. 4장 내용 보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병 낳고 귀신 내쫓고 그죠? 뭐 만약에 또 오병이어 기적했으면 그런 신기한 거 가서 얻어먹고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유심히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병고침의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요. 그런 기적들의 의도된 의미하고 결과, 의도된 열매가 있어요. 그 의미와 열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보통 그런 그냥 일반적인 신기한 기적이 있고 제가 그거하고 좀 다른 표적이 있다 그랬죠. 표적도 그런 기적인데 차이가 뭐냐면은 그 의미가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예. 마치 사인을, 사인, 영어로 사인을 그러는데 표적을. 사인은 뭡니까? 이리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면은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표적인 기적이에요. 그 결과는 어떤 걸 의도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사랑 속에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내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 자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도요.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좋은 선한 의미와 결과에서 열매를 취하지 못하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와 그런 열매를 취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로또 터진 사람들 보면 있죠. 보면은 그게 꼭 성경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 중에 기도한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좀 재정이 힘듭니다. 제가 저에게 돈을 주시면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산 로또가 터져가지고 일단 800만 불 터졌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 통계를 보면요. 99% 사람들은 망해요. 그것 때문에 흥하는 게 아니고 망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냐면은 이제 이 돈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멀어집니다. 조금 잘 되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오늘 말씀 보시면요. 지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 사실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별명이죠. 2절 말씀 보니까 호수가에 뭐가 있습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그물 씻는 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은 고기잡이를 다 한 거예요, 지금. 그죠? 할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든 못 잡았든 일단 그 조업을 다 끝낸 거야. 다 끝내면 어떨까? 그 사람 상태가. 피곤하고, 자고 싶고, 뭐 배도 고프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고프고 피곤한 사람은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예.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어부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근데 말을 겁니다. 3절 보면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갈릴리 호수에 지금 호수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또 필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서서 하기에는 이게 좀 이렇게 잘 설교가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딱 좋네요. 마침 이게 지금 이게 배라면요. 여러분이 지금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둥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붙어 있기보다는 좀 떨어져서 배를 타고 이쯤 와가지고 배를 타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밤새 고기를 잡은 피곤한 이제 그물을 다 챙긴 시몬한테, 시몬 누구예요? 베드로한테 당신 배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해서 지금 그 배에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배를 강탈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시몬이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는 것을 동의했다는 거죠. 그죠? 시몬은 피곤하고 그럴 때에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요. 저희 처형이 집을 하나 빌려줘가지고 발렌시아에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집이라는 게요. 뭐 침대가 있고 가구가 있으니까 나중에 유세들이 한 6명 몰려오니까 방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학원 빌려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는데 그 학원이 한 달에 우리가 그냥 새벽에 쓰고 주말에만 쓰는데 무려 2,500불을 내라는 거예요. 렌트비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제 사례비도 뭐 그것보다 훨씬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새벽마다.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두란노 서원에서 LA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회 가서 기도회를 잘 마치고 거기서 기도 파트너를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랑 기도 파트너가 누구였냐면은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그 부인 선교사님이셨어요. 정 선교사님인데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기도 짝을 하고 이제 그 기도 학교가 끝나고 전 집에 빨리 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되게 바쁜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계가 부족하니까 제가 그때 번역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번역 마감일이 무려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학교 마치자마자 집에 올라 그러는데 그 저랑 기도 짝했던 그 선교사님, 정 선교사님, 그 부인 선교사님, 작자들은 목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저 좀 웨스트 LA 카이사 병원에 좀 라이드 해줄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지금 제 제부가 암이 걸려가지고 위암 걸려서 지금 숨이 넘어간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모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솔직히 너무 바쁘니까 제가 아, 나 지금 빨리 가서 해서 빨리 그 번역해서 끝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 목사인데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물어보시죠. 그 음성이. 그래서 남들 돕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네가 지금 뭘 해야겠니? 알았어요. 선생님 갑시다. 가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코마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만 울고 있고. 그래서 같이, 뭐 제가 목사니까 가서 저보고 기도해달라 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요. 그분이 코마에서 깨어났어.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 고맙다면서 한 번 더 와달래 병원에. 저는 저희 교회랑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갔는데 그날 또 비도 오고. 제가 그날 비 오는 병실에 기타를 메고 갔어요. 심수봉처럼. 심수봉 그러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 병실에 기타를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제가 보통 노래 아니고 살살살살 시끄럽지 않게 찬송가를 불러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깨어있었어요. 근데 여기 목에 뭐 끼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시고 눈만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이로운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주일날 보통 푸른 초장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 이거 이런 거 휘두르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제 간증을 하면서 집사님 우리 인생 한 번뿐인데 다 언젠가 갑니다.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사시면은 나중에 다 같이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하고 비 오는 날 병실에서 기타를 쳐드리면서 찬양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갔어요. 그렇게 제가 두 번, 세 번 가서 뵀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근데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장모님이 한국에 사시는 서울에 그 이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고마운 목사님이 어디 있냐고 제가 볼 땐 뭐가 고마워요. 저 억지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두 번 더 갔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저희 교회 찾아온 거예요. 아직 저희 집에서 예배드릴 때인데 오셔가지고 헌금을 무려 캐시로 500불어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작은 게 500불이면 어마어마한 거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2주 있다가 저희 교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요. 편지 안에 수표가 들어있는데 돌아가신 황 집사님의 부인 황 집사님이 저한테 수표 보냈어요. 보니까 그 안에 시표가 3,000불이 아니고 3만불이더라, 3만불. 깜짝 놀라가지고 이 공원 하나 더 치셨나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이 40만불 나왔는데 거기서 11조인 4만불 중에서 만불은 자기 선교사인 언니 정선교사님한테 차 하나 차라고 만불을 드리고 나머지 3만불을 자기 친정 어머님 이권사님이 그 교회 너무 좋다고 그 교회 한번 와보시고 좋다고 3만불을 따라 보고 보내려가지고 딸이 동의해서 보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정성교사님이 우리 지금 제부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위독하다고 지금 한번 가달라 그러는데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안 간들 뭐 제가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을 오픈했어요. 누구한테? 성령님께. 그래서 그 야단 맞아가면서 성령님한테 넌 뭐하는 놈이냐? 야단 맞아가면서 했더니 목걸이 치고 바란 건 아니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3주 후에 저희 교회가 복을 받은 거죠.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있었어요. 시몬이 너무 피곤해 지금. 그물 다 접었어. 다 씻었어. 나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싶어. 밥 먹고. 근데 청년 랍비가 와가지고 배를 빌려달래. 아니 세상에 이런 귀찮은 일이 다 있나. 그런데 마음을 오픈하고 그분을 자기 배에 모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첫 번째 축복. 예수님 말씀을 가장 앞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임했죠. 그죠? 다른 사람은 저쪽에 호수가 있어. 호 안에 나는 같은 배를 타고 있어. 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크나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베드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업자인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중에 중대한 결정을,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을 아까 읽어봐서 아시지만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뭐냐면요. 거기 3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가장 끝에 단어가 뭐예요? 가르치시더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일을 하면서 2절 말씀 보면 처음에 창조가 아직 완성 안 되었을 때 그때 그 땅의 상태가 어땠어요? 세 가지. 2절 말씀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뭡니까? 아직 하나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게 터치다운 착륙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땅 위에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던지셔, 보내셔. 그죠?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자꾸만 뭐가 변화가 생겨. 또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고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아직 완성이 안 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 위에 터치다운 터치할 때마다 이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공허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고 흑암 뭘로 바뀌어요? 광명으로 바뀌죠.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런 어떤 땅 위에 물리적인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의미는 사람이란 가슴에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와서 터치하면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인생도 혼돈 공허 흑암에서 질서 충만 광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특히 많이 변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보시면은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셨죠. 그래서 시몬이 그걸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 마치기 전이 아니라 말씀 마치시고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몬에게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몬의 비범한 행동 전에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 내 터치다운하는 사건이 먼저 있었음을 여러분 잘 주시하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게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무리가 다 들었어요. 무리가. Everyone 다 들었어요, 같이. 그 많은 무리가 뭐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모르지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물론 예수님이 시몬한테 얘기했지만 다른 명령 했더라도 그것을 들을 만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시몬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무리는 될 수 있어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말씀 보시면은 거기서 하나님 부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가서 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러는데 온 세상 무리에게 다 얘기해요. 근데 누구만 대답을 해요? 이사야만 대답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밖에 순종을 안 해요. 마찬가지죠. 지금 베드로가 그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해서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모두의 가슴에 착륙했지만 터치다운했지만 그 가슴, 그 마음밭, 그 심령의 퀄리티는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는 당장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요. 밤새 일을 하고 그 고기잡이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육체적으로. 이 베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더 큰 순종에 대한 장애물은 단지 이런 뭐 육체가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가 어떻게 금을 던져서 고기 잡으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저 젊은 청년 랍비가 프로페셔널 어부인 나한테 어부도 아닌 양반이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지금 그게 지금 관점의 지금 이슈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 양반이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성인 거예요. 저 예수란 청년은 단지 전직 목수인 랍비인가? 아니면 만유의 주제이신가? 그죠? 그 어느 거냐고 우리가 인지하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막 참 고민되고 막 죽고 싶고 막 힘들 때 그런 길을 섰을 때 예수를 그냥 괜찮은 랍비, 뭐 좋은 얘기, 좋은 책 하나 쓰셨네 그런 저자라 보십니까? 아니면은 만유의 주제, 모든 분야의 주권자, 권위자로 예수님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 그 관점의 선택 결과 따라서 고난 중에 내가 예수 말을 따르는가 아니면은 세상 말에 내가 귀가 얇아지는가 그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몬은 어느 쪽을 택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랍비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거 그냥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실. 생사실이에요. 팩트, 팩트. 예. 여기까지는 상식이에요. 상식. 사실이 그 상식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단지 팩트, 사실이 아닌 그 다음부터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거 보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무식한 업을 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팩트도 모르고 머리도 안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 밤 잡았어. 해봤는데 안 돼. 나랑 지금 야고보랑 요한은 프로페셔널 업들이야. 우리 20, 30년 동안 이거 했어. 될 때 만들 때 분명히 알아. 안 잡혔어. 근데 지금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지금 이래저래 그러는데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돼? 하지만 말씀에 의거해서 단지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명령뿐만 아니라 좀 전에 했던 그 설교 강론 들어주면서 깨달았겠죠. 아 이분은 단지 목수 전직 목수였던 랍비가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가보니까 뭔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그래도 못 잡았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지금 이 중요한 발상의 전환 포인트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 다 처음부터 제자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다 엄마 배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저는 예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러한 관점의 반전이 생기면서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시몬 안에서는 이 순간, 이 짧은 한 센텐스 속에서, 문장 속에서 발상의 가치관의 급전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그 시몬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생각해요? 시몬? 시몬은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뭘로? 베드로로. 뜻이 뭐예요? 베드로는 뜻이 바위, 뭐 안반, 반석 그런 거죠. 그 반면에 시몬 뜻이 뭐라고 생각해요? 갈대라고 생각하는데 갈대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면요. 신약 이름인 인명인 시몬은 구약의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한 명인 시몬이에요. 시몬. 뜻이 뭔지 아세요? 시몬? 잘 듣는 자. 그 동사 샤마 듣다에서 온 시몬 이름은 뜻이 뭐냐면 잘 듣는 자예요. 가만 보면은 확실히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약간 욱하는 기질이 있었지만 잘 경청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 마음 열어서 배에 태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터치해서 경청해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니까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고기가 뭐 전혀 없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물이 막 찢어져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7절 말씀 보니까 다른 배에 있던 두 동무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뭐 빨리빨리 도와줘. 한 배 갖고 안 되겠어. 너의 그물 빨리 찢어줘 해서 두 그물로 해가지고 두 배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두 배가 지금 그 배에 가장자리에 다 가라앉을 정도로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배들이 둘 다 쑥 들어가서 물속에 지금 막 거의 침몰할 직전이에요 지금. 이게 대박도 보통 대박이 아닌 거예요. 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표적 앞에서 이 베드로와 친구들은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열매를 취했는가, 어떻게 보는가, 그 관점이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 관점 1번이 뭐냐면, 자, 나의 고기 대박 났네. 고기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 나는 평생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무슨 내 힘으로 이 고기 잡은 거고 앞으로 내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1번 선택 상황입니다. 2번은 뭐냐면 이렇게 고기가 이 시간에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잡히는 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평생 고기 잡아서 살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근데 지금 시몬하고 친구들은 어느 쪽을 택한 거예요? 2번을 택한 거예요. 2번을. 그래서 갑자기 8절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상한 대박 고기 잡았는데 굉장히 이상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뭡니까?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경우에 집사님이 오늘 집에 가다가 심심해서 로또 하나 샀는데 천일의 마음을 터졌어. 갑자기 고집사님이 갑자기 터졌는데 그 보더니 TV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리다. 그게 지금 로또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이 고기 더미 너머에 뭔가를 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는데요. 이 놀라고 그냥 번역을 잘못했어. 너무 약하게 번역을 했어. 이 놀라고가 그 원래 원어인 신약의 원어인 그 헬라어 그리그로 찾아보니까요. 이게 두 단어, 두 단어, 두 동사예요. 첫 번 동사는 뭐냐면 페리 에코 해가지고 페리는 뭐냐면 둘러싸는 거야. 에코는 뭐냐면 이렇게 have 갖는 거야. 둘러싸서 갖는 거야. 뭐냐면 내가 완전 포위된 거야. 그게 첫 번째. 나는 완전 포위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사가 thambos라 해가지고 마비된 거야. 마비. 딱 마비돼서 굳어진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완전 포위돼가지고 내가 완전히 꼼짝 못하는 거야. 그죠? 너무 경악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사고체제와 근육과 모든 게 그냥 완전 마비돼 버린 거야. 한마디로 경화고 경화. 근데 이걸 놀랐음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통하죠. 경화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마비가 오고 어쩌면 막 그죠?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예. 경화를 했는데 보니까 10절 말씀에 세베드 아들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단어 완전 포위돼서 완전 마비된 그런 경악을 하는 수준 지금. 왜 경악을 했을까요? 고기 잡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프로니까 아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도저히. 그리고 그 잡힌 양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구나. 지금 다시 보는 거야. 내 앞에 서 있는 이 양반이 누군가 다시 보는 거야.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구약에서 예언된 그 아들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많은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그런 경우엔 그냥 죽게 돼 있어. 터져 죽어. 모세가 하나님 배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바위 뒤에 숨었어요. 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불렀더라도 보통 사람 죄가 많은데 특별한 죄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사람 터져 죽어. 그래서 어떻게 바위 뒤에 숨어 있죠. 그런 식의 지금 나 지금 죽게 생겼네. 저를 떠나가 주세요.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번 LA 놀러 왔어요. 12년 전인 2006년도에 저희 교회 막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 딸 3명을 하얀 아주 낡아빠진 밴에 태우고 거기서부터 LA까지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뭐냐면 자기가 가고 있는데 그 거기 뉴멕시코에 그냥 한적한 길인데 한쪽밖에 없어. 길이 2차선밖에 없어. 근데 저쪽에서 오던 40미터 트레일러가 졸음운전 했는지 가운데 아주 좁은 잔디 블리드를 건너가갖고 확 덮친 거예요. 뭐 피할 사이도 없이. 정면 충돌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눈 떠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친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차를 세우고 차가 어떻게 된다 봤어요. 하얀 벤인데 차가 멀쩡한데 지금 난 이렇게 가는 지금 트레일러가 와서 덮친 거예요. 근데 내 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차가 멀쩡한데 차 왼쪽 뒤에 보니까 거기에만 그 페인트가 이만큼이 한 이만큼이 벗겨져 있고 거기에 까만 이렇게 손자국 같은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하필이면 또 물리학을 전공했거든요. 물리학 졸업할 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와서 트레일러가 날 덮쳤는데 그럼 차가 이렇게 덮쳤으면은 이쪽 면이 찌그러지고 해야지. 그렇게더라도 어떻게 이쪽은 멀쩡한데 뒤에 와서 손자국이 하나 남았을 수가 있어. 그죠? 너무 신기한 거야. 저한테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때 천사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야. 그럴 때 아, 오늘 재수 좋았네 라고 지나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표정을 몰라보면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이건 솔직히 상식이 좀 부족하신 분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영적인 사람이 가진 영적인 그런 관점이고 영안인 것입니다. 영안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반쪽밖에 못 살아요. 영적인 삶을 그런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안은요. 뭐 학식, 뭐 지식, 뭐 재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영안이 뜨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지금 더러운 인간이 베드로가 볼 때 대박 터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 하나님, 나는 죽었다. 왜? 죄삭선 사망이니까. 그래서 앞에서 떠나가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심판자니까 내가 말하는데 내 권위로 너희 죽지 않아. 안 죽을 뿐더러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사실은 이게 베드로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 다 이것이 우리의 본직이에요. 본직. 이게 우리의 프라이머리 잡이에요. 나머지 하시는 일들은 지금 다 그거는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생계일 뿐이에요. 세컨더리 잡이에요. 부업이 부업.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이 땅에 파송받았을 때 본직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영접하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내가 낚아서 모시고 가는 그것이 우리의 본 잡인 거죠. 참 재미있는 게요.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이 베드로와 이 세 명,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이야. 부활하긴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 스승이 왕절하는데 보니까 힘없이 죽었네 라고 생각하고 부활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거기 예수님이 오시죠.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물을 너희 오른쪽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잡게 돼. 그죠?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1장.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아직 배가 그 호 안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막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뛰어갑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아,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단지 고기 잡으려고 고기 뭐 153마리 뭐 대박 날라고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만 잡고 세상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낚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다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욕하세요. 에이 고기나 먹고 떨어질 놈.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은 고기만 먹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다 가는 게 저희들의 축복이고 저희 소명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 당시 배가 얼마나 했을까? 그들의 생계수단인 배하고 그물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래서 현대적으로 요즘 작은 배는 얼마 정도 하나.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맨 위에? 소형 낚싯배 팝니다라고 써있죠? 한국 경우 한국에. 전남에서 보니까 소형 어선 써있는데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좀 좋은 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전라남도에 7.31톤 어선 팝니다. 얼마입니까? 11,000만 원이니까 얼마야?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 배는 뭐 엔진도 안 달려있겠지만 환산하자면 요즘으로 그 당시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배를 포기하고 금을 포기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버렸을까? 아니 하면서 하면 더 좋은데 왜 그랬을까? 벌면서 하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벌면서 하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게 낭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이지 금이 아닙니다. 그죠? 금이 아무리 비싸도 생수가 더 귀해요. 저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에서 연봉 200만 벌지 아깝습니다. 아니다. 200만 벌어도 인생에 있어서 더 비싼 자원은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에 200만 벌어도 그거는 웨이스트고 낭비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배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바람직한 교회인 된 요건들을 나누겠지만 제자라는 의미는 두 가지만 살피자면 첫 번째는 스승인 예수의 정신과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성품과 관계성이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마치기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하게끔 그렇게 원래 설계되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삶, 시몬처럼 경청하고 여한이 띄어져서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권대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인의 쓰임받는 빛나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고자 하오니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